오늘 아침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이 14장 말씀은 예수님 전도사역, 특별히 갈릴리를 중심한 전도사역의 후반기 내용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4장에서 13장까지가 천국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께 대한 여러 종류의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기까지를 기록한 이 갈릴리 사역의 전반기 사역을 기록한 내용이라면 이 14장에서부터 18장 말씀까지는 더 격렬해진 반대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꿋꿋이 전진해 가시는 그런 위험찬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14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과 1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가 하나씩 둘씩 더 강하게 드러나면서 그런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발견하고 감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고, 16장과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18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미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장과 15장 말씀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명확히 드러내 주시는 여러 이적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14장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뒤에 이어진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루어 주셨던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 이런 내용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의 선구자이셨고,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위대한 선지자였고, 40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어이없게 고통 가운데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생일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심히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면서 조용히 모여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어이없는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따로 조용히 가셔서 빈들에서 상한 마음을 달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큰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었던 많은 백성들이 허탈해하면서 그에게로 몰려오시자 그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종일토록 말씀 가르치시다 보니 날이 저물어 버리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각자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땅히 가진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넘게 거두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라는 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아주 기계적인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깊은 고뇌와 그리고 결심과 그리고 의지의 작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전기 코드에 선을 꽂으면 바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기계적인 작동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적어도 세 가지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그 백성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허탈한 마음으로 모여들자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백성들이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어하고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셔서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한층 더 깊어지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 자비심이 주님 앞에 넘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이들을 향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오병이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기본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자연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말씀으로만 말씀하셔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 했습니다. 그 환자들에게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율법에 규정된 부정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손대지 않으시더라도 넉넉히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구태의 그들에게 손을 대고 껴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하나의 삶에 대한 긍휼과 그들에 대한 애정,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열망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웃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먼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랑이 전제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축복이 꼭 함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강한 책임의식, 책임성, 책임감 그런 것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날도 이미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 이러다가 다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돌려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얼핏 보면 사실은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당장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해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마을로 들어가 사먹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참으로 무책임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시기에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는데 그럼 여성들이나 어린이를 포함하면 훨씬 더 숫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 지역 어디에서 이 수천 명이 들어가 음식 사먹을 식당이 있겠으며 그럴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마을로 들어가 음식을 사 먹자고 하면 온 동네가 북새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무슨 그런 대형 식당 시설이 있겠으며 그런 먹을 만한 음식을 준비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도 아시고 제자들도 알고 모인 사람들도 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사 먹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기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각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말이지 실제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믿고 이 빈들까지 와서 허전한 마음 달래가면서 말씀 듣기 위해 전념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 강한 책임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겠습니다. 항상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거듭되어 가고 이 시대의 풍조가 병들어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 기갈에 시달리는데도 각자 알아서 하게 둡시다. 책임지겠죠. 행한 대로 심판받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잘못되면 고쳐줄 수 있고 바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올바르게 가야 될 시대 정신과 가치를 항상 제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했습니다. 이 축사하시고라는 말의 원래 뜻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이 그리 감사할 상황은 저희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을 사람은 남자 장정만 5천명이나 좋기 10,000명은 넘었을 터인데 그 10,000명이 넘는 대군중을 위해서 준비된 양식 먹을 거라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뿐인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까? 그걸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겨우 한 사람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한 것인데 생각해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기가 막힐 것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표현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다시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나누시는데 그때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주님의 마음은 날이 밝으면 다가오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 마음이 곤고하실 때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 고통이 눈앞에 드러나 보입니다.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도 잘 아십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자기 몸을 찢는 떡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기에서 이 감사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능력과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어렵고 우리 마음에 곤고한 것들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오늘 해결해야 될 내 숙제보다 내 가진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여도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오병이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병이어가 5,000명 양식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처럼 우리 앞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참으로 삭막했고 살벌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이 가득한 날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오병이어가 5천명 양식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